로즈로서는 그때까지 진로가 막연하기만 했고 이런저런 사무직 일을 하며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 외 내적 만족에 관한 기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진관에서의 승진으로 갑자기 소명을 발견한 것 같다고 느꼈다. 그건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매일 새로운 얼굴을 마주했고 매일 아침과 오후의 얼굴이 달랐고 각각의 얼굴은 나머지 모든 얼굴들과 달랐다. 머지않아 로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작업을 자신이 좋아한다는 걸. 절대 그 작업에 실증내는 일은 없을 테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당시 스탠리는 마찬가지로 징집에서 면제된 두 형과 각각 평발과 약한 시력 때문이었다. 함께 일했는데 몇 번의 업종 변경과 확장을 거치는 동안 1932년에 개업한 작은 라디오 수리점은 스프링필드 에비뉴에 꽤 규모 있는 가구 및 가전제품 판매점으로 성장한 상태였고 장기 할부, 2+1, 반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파격 세일, 혼수 상담 서비스, 국경일 특별 세일 등 당시 미국 소매점들이 쓰던 온갖 판매책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사업에 먼저 합류한 건 아놀드였다. 어설프고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니었던 둘째 형은 몇 가지 영업 관련 일을 하다가 그만뒀고 아내 조앤과 새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애를 먹는 중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루도 합류했는데 가구나 가전제품에 딱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탠리가 5년 새 벌써 두 번째로 그의 도박빚을 갚아주면서 신뢰와 속죄의 뜻으로 사업에 동참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면 남은 평생 다시는 동생에게서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삼형제 홈월드로 알려진 사업체가 탄생했지만 그 회사는 본질적으로 단 한 명, 즉 막내이자 페니의 새 아들 중 가장 야망이 컸던 스탠리의 감독하에 돌아갔는데 그는 가족 간의 헌신이 다른 모든 인간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어딘가 뒤틀렸지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어서 실패한 두 형의 짐까지 기꺼이 떠맡기로 했다. 그런 동생에게 형들은 빈번히 지각하고 주머니가 빌 때마다 금전 등록기에서 10달러 혹은 20달러씩 챙겨가고 날이 따뜻할 때면 점심 후에 골프를 치러 가버리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스탠리는 그런 형들의 행동에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었는데 우주의 법칙이 친형제에 대해 불평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루와 아놀드에게 월급을 주느라 홈월드의 이익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업은 넉넉하게 흑자를 냈으며 1, 2년 안에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전망은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가 되면 텔레비전이 들어올 테고 형제는 그 구역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파는 상인들이 될 것이었다. 스탠리는 아직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수입이 당분간 꾸준히 늘 예정이었고 1943년 10월의 그날 밤 로즈를 만났을 때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스탠리와 달리 로즈는 불같이 열정적인 사랑을 이미 한번 경험해봤다. 그녀의 연인을 앗아간 전쟁이 없었더라면 두 사람은 절대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녀는 10월의 그날 밤이 오기 한참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와 약혼했던 젊은이 데이비드 레스키는 브루클린 출신 의학도였는데 그녀가 17되던 해 인생에 나타났다가 조지아의 베닌 기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그 소식은 1942년 8월에 전해졌고 이어진 몇 달 동안 로즈는 애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망연자실에서 분노하고 넋이 나가고 절망하고 슬픔 때문에 반쯤 실성하고 밤이면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전쟁을 저주하기를 반복했으며 데이비드의 손길을 더는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